이제 12장서부터는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한 초소를 예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규례와 어떤 법도를 지켜나갈 것인가를 좀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명령했던 것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의 행위와 또 관습과 문화들을 타파하는 일입니다. 그것들을 멸절하고 내어쫓는 일을 합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2절. 1절 끝에 보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그것도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래 놓고 첫 번째로 명하신 것이 뭐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하고요? 파멸하고 3절에서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아주 그 중요한 시편의 기록이 하나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을 한번 다 열어보십시다. 시편 121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시작. 아멘. 이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자기의 고백이기보다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넘어져 있고 어디에서 실수하고 있는가를 지적하는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금 우리가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의 걱정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크고 높은 작고 낮은 골짜기 산마다 굴을 파서 신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하고 있었죠? 다산의 신 또는 풍요의 신 이런 신들을 설정해서 거기다가 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도움이 오는 줄 알았어요. 산에서. 그 산에 빼곡이 들어찬 수많은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생산케 하고 풍요한 곡물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거기에 도움이 없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무슨 고백을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이 섬기는 그 산, 골짜기, 그 안에 빼곡이 들어찬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천지를 산을 만들고 해를 달고 별을 띄우시고 태양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것은 그 당시의 보편적인 인생들이 구하고 신음하는 절실한 표현들이에요. 근데 거기엔 도움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우상 딴지들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도 걱정을 했지만 백성들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 전통적인 예배에 매뉴얼도 없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하얀 백지와 같은 인생들이 가나안 땅에 턱 들어가 놓으니까 와, 거기에는 뭐 신도 많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다양하고 특별히 그들이 꿈꾸는 것은 어떤 결과물인가 하면 많이 생산하고, 우리도 옛날에는 아이들 많은 게 관례였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 많은 것이 생명을 많이 출산하는 것이 부라 말이에요. 부로 가는 지름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노동력의 필요 때문에 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치 못하는 여자들은 그렇게 천대와 멸시와 조롱과 학대를 모멸을 겪었죠. 그건 인류 역사가 존재했던 한 언제나 같은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해서 이들은 다산의 신을 그렇게 꿈꾸었어요. 그래서 그거 인간의 연약함을 빌미로 해서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짓들을 했는가 하면 그 신전마다 창기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로 교접하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을 해서 음란한 일들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기독교 외에는 모든 종교가 그 성적인 탐닉과 음란으로 이렇게 버무려져 있어요. 소위 그리스 신화라는 걸 한번 보십시오. 95% 이상이 전부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죄의식도 없이 끔찍한 짓들을 그 신당 안에서 저지르곤 했습니다. 또 풍요의 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행태로 하나님이 더더욱 걱정했던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그쪽으로 넘어가거나 우상 숭배 쪽으로 빠지거나,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더 무서운 거는 그 우상들이 우상을 섬기는 예배의 형태를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카피하고 흉내내는 것을 가장 경계했어요. 여러분, 아예 우상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뭘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혼잡시키는 행위들입니다.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섬기는 예배의 방식을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슬쩍 흉내내고 닮으려고 애쓰다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혼잡시켜버리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볼까요? 신명기로 다시 넘어가서 자 우리 31절을 보십시다.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예. 자, 사사기에도 보면 자기 자녀를 바치겠다는 맹세가 나오고 합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 흉내낸 것들인가 하면 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을 통해서 행해졌던 종교 열광주의의 흉내를 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차짓 사람의 감성만 계속 자극을 해서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특별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이 이런 함정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기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종교라고 이름 붙이는 것도 탐탁지 않지만 구태여 이름을 붙이자면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역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추적해 보면 이 종교 열광주의에 빠져 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하사? 시험하사 뭘 바치라 그랬나요? 뭘 바치라 그랬어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다 하실까? 근데 원래 그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이 뭘 시험해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떤 시험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바치라 그랬어요? 아들을 바치라 그랬어요. 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척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시험이 든 거예요. 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게 너무 뜨뜻미지근한 거 아닌가? 이거 정말 맞나? 뭘 보고 그런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 가나안 땅에 그 종교 열광주의자들의 막 자식을 불태워 바치고 하는 거에 비해서 나는 너무 밋밋한 것 같단 말이에요. 기껏 짐승이나 죽여서 바치고, 저 사람들은 자식을 바치는데, 예? 그 시험에 빠진 겁니다. 가나안의 그런 종교 열광주의 패턴에 이들이,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시험을 어떻게 했어요? 시험하사. 그래서 그 너도 자식 바쳐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 의도였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험 들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그게 참 신비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꺼이 이삭을 바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막아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아브라함에 넘어간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 외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종교 열광주의에 넘어갔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다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먼저 불러올립니다. 우리 한판 붙자. 누구 하나님이 참신인가? 우리 경쟁하자. 말하자면 종교 페스티벌이 열린 거예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이방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일 몸에 칼을 대서 피를 질질 흘리면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열왕기에 보면 나오죠? 종일 그들의 신을 불러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이게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이 돼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지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지라. 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죠. 그런데 엘리야는 위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워버립니다. 불의 근거는 쌓아놓은 재료나 땅에서 있었어요. 불의 근거가 위에서 있었어요. 불의 근거가 위에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똑같은 패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로는 응답하셨는데 아무 음성도 엘리야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금방 한 여인의 불효령 앞에 혼비백산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나 이제 넉넉하다고 죽여달라고 여기서 끝내자고 금방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떡과 고기를 먹이시어 물을 먹이시고 일으키셔서 어디 앞에 세웁니까? 호렙산 굴 앞에 세워요. 그리고 네 가지 사인을 보여주죠. 바람, 불, 지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한지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아니. 그때 마지막 사인이 뭐였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어. 세미한 소리가 있어.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신이 돌을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신이 돌을 쪼갠 경우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적어줄 때 그 말씀을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왜 이 낙담한 엘리야에게 호렙산이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을까요? 그것이 엘리야가 넘어졌던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뭘 지금 지적하는가 하면, 야, 내가 불 같은 하나님이면 좋겠냐? 내가 지진 같은 하나님이면 좋겠냐? 바람처럼 모든 걸 쓸어가는 하나님이면 좋겠냐? 그리고 어디에서 임재하세요? 소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모세에게 뭘 지적하냐 하면, 모세야, 너의 낙심의 원인이 뭔지 아느냐? 네가 주장했던 그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다. 다시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그게 호렙산이에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본질을 찾자 본질을 찾자 하는데 본질을 찾는 게 뭐예요? 예배를 진짜 회복하자 하는데 예배를 회복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1세대 부모 세대들이 최선을 다해 지켰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최선을 다한 분들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뭘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 순결과 한국교회 말씀의 전통을 붙들기 위해서 그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정한 회개가 뭐 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 듣다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배 시간에. 소위 우리가 고유하게 시작했던 그 사경회라는 말씀. 근데 오늘날 사경회는 이게 전부 엉망이에요. 무슨 복받는 사경회, 치유 사경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성도들의 가슴팍에 앉아져서 삭이 나고 열매가 나면 모든 것들은 저절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정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그 이면에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동안은 우리가 성장과 부흥이라는 이런 주제 아래 한국교회 현상과 맞물려서 그게 덕이고 선이고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숫자가 많아진 것은 정말 표현하자면 살만 찐 거예요. 건강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금 그 아픔들이 너무 성숙의 과정을 생략한 채 살만 쪄버린 그 아픔의 파편들이 이제 50, 60년 이후에 이렇게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가장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넘어질 수 있고 유혹받을 수 있는 그 가나안의 문화를 일단 먼저 척결케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게 들어가려면 내 속에 성경적이 아닌 삶이 무엇인가, 성경적 가치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꾸 잘라내는 싸움이 있어야 돼요. 자기 고민이 있어야 돼요. 우린 그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장 전체는 사실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예배를 드려라. 한때는 이탈리아 뒷골목에 탕하였던 성 어구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 참된 안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회록에 나오는 어거스틴의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배의 바른 회복이야말로 우리 모든 삶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부요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회복은 모세에게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전통을 회복하는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처럼 율법사에게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고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할렐루야. 이 주님이 물었던 질문이에요.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죠? 무당들 점치는 식으로 뭐 내 안위와 내 필요와 내 절실함과 실용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점 보듯이 눈 뜨면 성경을 아무데나 펼쳐요. 그래서 그날 주신 말씀이 오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그걸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기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애매해요.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서 딱 성경을 펼쳤더니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에이 재수없어. 그러고 딴 데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너도 가서 속히 그리하라. 이거는 기독교 무당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때는 송구영신예배 때 교인들에게 성경구절 하나씩 다 제비뽑기해서 나눠주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칫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한 절 한 절이 독립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전부 다 이 체인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깊게 읽다 보면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셨어요. 믿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의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주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명령했던 것이 내 이름을 두려고 정한 그곳에서 뭘 얘기합니까? 바른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가나안 문화의 모든 것들을 먼저 파멸시키고 척결시킬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한복판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분만이 나의 즐거움이요 그분만이 나의 참된 행복임을 고백하는 십자가에 시작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5월 일꾼 선출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가정과 자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